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전쟁 장비 1,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자, 오늘 한국에서는요, 이제 6월 25일이니까 한국 강남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딱 73년 지난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전쟁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적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사도 바울은 갇혀있는 시간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두고 지키는 로마 군사의 모습을 참 많이 보았겠죠.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도 로마 군사들의 완전 무장한 그 모습을 보았을 테고, 수개월에 걸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로마로 이송하는 가운데서도 먹고 자고 하는 것을 로마 군사들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군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아마도 지겹도록 로마 군인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두 명의 군인과 함께 좌우에 손이 묶여서 결박된 상태로 잠이 들게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무장한 장비, 무엇을 가슴팍에 붙이고 있었고 또 허리에 무엇이 둘러져 있었는지 근접거리에서 관찰할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로마에 갇힌 사도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서신을 작성해요.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이곳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려야 할 필요를 강렬히 느끼며 지금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는 완전 무장한 로마 군사의 모습이 그에게 들어왔겠고, 성령님께서 그의 내면에 영적 진리와 관련해서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영적 무장에 대해 어떤 계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살아있는 실물적인 그 교훈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끝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신 순서를 따라 이렇게 적어나갑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에 첫 번째 전쟁 장비인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하는 이 명령을 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사항이, 첫 번째는 이 여섯 가지 전쟁 장비가 나오잖아요.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앞에 나오는 허리띠, 호신경, 신발은 몸에 부착하는 세 가지 장비예요. 딱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부착이 자유로운 장비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방패, 투구, 그리고 검입니다. 이 여섯 가지 장비가 두 개 그룹으로 나뉜다는 것. 두 번째는 착용하는 순서가 아주 중요성을 가집니다. 가장 먼저 착용해야 되는, 손을 써야 되는 장비부터 무장해야 됩니다. 전쟁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부터 착용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 여섯 가지 장비는 특수한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비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친구예요. 내가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믿지 않는 친구에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쟁 장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이 여섯 가지 장비는 가만히 내가 있는데도 예수 믿기 때문에 저절로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내 자신이 스스로 시간을 내어서 착용하고 이 무기들을 정비해야 되고 이 무기들을 관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 전쟁 무기 장비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사용 방법까지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여섯 개 있잖아요. 허리띠, 호신경, 위치를 보십시오. 허리,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 가슴, 발, 그리고 왼손 방패, 왼손 보통 방패. 오른손 잡이로 공격하는 경우에 왼손으로 방패를 듭니다. 투구, 머리, 그리고 검, 오른손이요. 허리, 가슴팍, 신발, 왼쪽 손, 그리고 머리에 투구, 오른손. 이거 여섯 가지 전부 다 한 가지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필수 장비예요. 우리는 각각의 이 모든 장비가 다 필요해요. 이 장비들에 의해서 우리 존재의 전체가 보호받습니다. 원수는 정말 교활하기 때문에 어느 무언가에 취약한 그 부분 한 곳이라도 취약하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신체 부위 전체가 딱 건강해도 장기 하나의 손상이 있으면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받습니까? 영적으로도 이게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잠시 보겠습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자신이 영적으로 정말 많은, 다시 말해서 영적 체험 크게 했거나 영적 은사가 크게 드러나거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크게 많이 따르거나 아니면 영적 성취를 마침내 이루거나 아니면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큰 차원으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괜찮아, 영적으로 우월한 뭔가가 나에게는 있어, 이러한 생각 가운데 주님께 헌신하고 있다라는 자만심이 들 때마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얼마나 많은 이들이 넘어지기 쉬운 위험한 시간에 자기 자신을 방비하지 않고 방치했는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선줄로 생각한가 하면은 이 여섯 가지 장비가 뭔가에 뚫려 있는데 그 자신은 완전히 방어하고 공격하는데 온전한 상태에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무기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는 가죽 벨트입니다. 가죽 벨트. 이 허리띠가 언제 필요하고 어떤 용도일까? 허리띠 용도는 헐렁하게 풀러기는 겉옷을 한 대 묶는 역할을 합니다. 이 겉 군복을 구성하고 있는 그 부분을 단단히 허리에 묶어서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군인이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행동이 허리를 묶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전투 준비에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허리띠가 완전히 메어진 상태가 되어야 방패를 쥘 수 있고 오른쪽에 금을 쥐고 마음껏 휘두를 수 있게 됩니다. 남자의 허리를 두른 가죽 벨트는 패션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은 패션이 되었지만은 군인에게는 필수 장비예요. 외모적인 그런 지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세 단어로 말씀드릴게요. 실제적인 원인, 움직임의 자유와 안정감과 긴장감을 제공한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면 움직임의 자유와 안정감과 긴장감을 제공합니다. 테니스 선수가 일반 점퍼나 자켓 입고 뛰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스매싱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옷이 그 주장스럽겠습니까? 전쟁하는 군인에게 허리에 두르는 가죽 벨트는 그 사람의 그 무브먼트, 그 군인의 움직임에 자유를 줘요. 이것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그 군인은 무브먼트 가운데 뭔가가 부자연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정감, 밸런스를 줘요. 밸런스. 그리고 그에게 긴장하게 합니다. 여러분요, 집에 있을 때 보통 추리닝 바지 입잖아요. 벨트 없는 추리닝 바지. 여러분이 실제로 추리닝 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분 없으시죠? 추리닝과 벨트가 지나가는 것은 다릅니다. 긴장이 다릅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는. 자, 그러면은 영적 현장에 투입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영적 전쟁 장비가 허리띠라고 했는데 이 허리띠는 영적 의미로 무엇인가 보았더니 진리의 허리띠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우리가 증인 내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진리를 헬라어로는 알레데야라고 합니다. 알레데야. 사전에 보니까 진리, truth to fact. 진실의, 사실의, 팩트에 근거한 true, 사실, 팩트에 근거한 사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이 알레데이아 진실이라는 것은 반대말을 먼저 보면은 환각 또는 환상의 반대말이에요. 환각과 환상의 반대말이 reality인데 우리가 상상하는 없는 어떤 것에 대한 것의 반대가 리얼리티, 진짜 현실인 거예요. 상상과 반대에 있는 팩트, 이것이 알레데이아예요. 자, 이 개념, 본질적인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본질, 사실, 팩트로 너희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진리가 의미하는 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야기해요. 나중에 보면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부분이 나오죠. 그게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성경 전체로서의 진리 체계와는 다른 레마라는 말을 씁니다. 여섯 번째 무기를 설명할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지를 지금은 벨트예요. 벨트 자체가 제1번이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모든 진리,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주어진 이 진리로 허리를 두른다는 거예요.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영적 싸움은 진리 싸움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영적 싸움은 진리 싸움인가 하면 어둠의 역사를 일으키고 관계를 파괴하는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가 가진 최대 약점, 그의 아킬레스 근이, 그리고 그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이 성경 구절 요한복음 8장 44절은 여러분 성경에 마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8을 두 개로 나누면 44, 죽을 사자 두 개, 시리어스 하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한 절이지만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마귀의 본성, 본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헤친 말씀은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게 마귀의 본질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마지막에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적용하면 안 돼요. 어떤 인간에게도. 거짓의 아비라는 이 말은 아무리 거짓말을 잘해도 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만 개의 단어를 썼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한 100개만 들어가도 우리가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도 9,900개는 진짜를 말해요. 팩트를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존재는 그 안에는 모든 순간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이 말입니다. 어떤 영적 존재가 있는데 거짓으로 가득해요. 본질, 본성, 성품, 속성 자체가 거짓이에요. 여기는 거짓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존재가 무수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의 본성을 바로 공격하는 진실이에요. 진리를 가장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십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할 때 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한 10년 뒤에 만나보면 전부 다 피폐해서 희생자가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오래 뒤에 만나고 보면 희생자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예수의 이름으로 죽기만 해서 그래요. 안 나가요. 자기 자신이 진리가 아닌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에 서 있지 않는데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데 예수의 이름만 입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엄청난 공격 가운데 허리가 풀러져 있는데 허리가 풀어진 상태에서 영적 싸움을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위험한 도박을 하는지 몰라요. 이 존재는 진리를 견뎌할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로 이 진리를 두르는 것이에요. 그가 좋아하는 환경은 어둠, 미움, 거짓. 어둠 가운데 있고 그 사람의 미움 가운데 있고 거짓 가운데 있으면 영적 싸움 수행 안 됩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을 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아, 그런데 그 삶 가운데 파괴가 일어난다니까요? 이 존재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가 극도로 싫어하는 환경은 빛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진리예요. 영적 싸움은 기억하십시오. 진리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극도로 진리를 싫어하는 영적 존재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위한 완전 무장에 있어서 제1번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진리의 허리띠가 돼요. 저는 25년 전에 라트비아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담낭 절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썰기가 없다는 거죠. 이 담석이 생겨서 위에 음식이 들어갈 때마다 담즙을 분비하기 위해서 안에서 이제 돌이 구르는 거예요. 극심한 통증을 유발했던 것이죠. 몇 달에 한 번씩 이 통증이 찾아오니까 어떤 때는 거실에서 떼굴떼굴 구르기도 했는데 1년 동안에 한 10kg 몸이 빠졌어요. 담낭염인 줄 모르고 위염이나 소화불량으로 저는 알았다니까요. 팩트는 안에 담석이 생겨가지고 고통을 주고 음식 들어갈 때마다 안에서 이 돌이 구르면서 고통을 일으켰는데 진실을, 팩트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처방은 소화제 위장약으로 다스리거나 아니면은 물 많이 마시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물을 적게 섭취하고 음식 적게 먹고 그리고 살이 쪽쪽쪽 빠진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제가 살았던 라트비아는 그 북동부 발트해 연안에 위치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마시는 물에 석회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25년 전에는 물을 뭐 정수한다든지 그런 개념이 희박했거든요. 그냥 물을 끓여서 식어서 이렇게 마시게 되었죠. 그러니까 석회가 조금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고 또 하나 물을 많이 마셔야 됐어요. 저는 물을 적게 마셨어요. 반대로 한 거예요. 담석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몸을 만들어가면서 저는 지금 위장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위장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극심한 소화불량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담석과 물과 소화 관련해서 팩트, 진실을 몰랐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동일하게 31, 32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진리가 이 문맥감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말을 말씀하는지. 내 말에 거하면 하면서 진리를 알지니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칭해 문맥 가운데.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넓은 의미로의 진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거나 묘사해 놓은 어떤 사건적인 것을 통한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복음서에서 확대 적용한 어떠한 것들. 이 전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진리라고 말한다. 이것에 내가 정통하고 익숙하여 이 가운데 머무르는 만큼 나에게 영적인 자유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긴장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체 진리 체계인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전체를 다 커버합니다. 율법서도 들어가 있고 선지서, 시편, 잠언,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66권에 들어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는 그 진리 가운데 내가 서 있는 만큼, 숙달된 만큼, 익숙한 만큼, 그것을 사는 만큼 그 사람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허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서너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적용적인 어떤 의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보혜를 주장하면서 찬송하고 이렇게 명령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것을 아는가 하면은 그렇게 하는 많은 사역자 개인들이 그 삶에 보면은 다 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특히 영적 전쟁을 한다는 사역자들 가운데 보면은 거짓과 얼마나 많은 어둠이 있는지 몰라요. 다 커버친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과 피와 그것을 주장하기만 하면은 떠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허리를 전혀 진리로 두르지 않는 상태 가운데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사랑. 엄청난 주제입니다. 이웃사랑은. 영적 싸움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사랑이 아닌 선택으로 우리를 몰아가려고 합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웃사랑은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사랑은 엄청난 단위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추구해야 돼요. 사랑이 머물고 이웃사랑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는 선택은 저항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 모세 율법에도 이게 진리구나. 이웃 사랑은 근데 어떤 형태로 나온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에 쓰게 하지 않으면 사랑에 대한 모습이 한 장의 하례에서 나옵니다. 와, 이거 중요하구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아니하고 허리띠를 두르는 것을 소리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한쪽에는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한쪽에는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계속 험담하고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한쪽 가득하면서 자 우리 귀신 쫓아내는 어떤 기도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이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악을 내가 도모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몰락과 불행을 원하고 있다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악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있으면 지금 나는 지는 선택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만이 아셔요. 이것을. 악을 도모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악한 영을 향해 명령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지 않는 상태로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암송하는 구절 가운데 요한 1서 2장 911 구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그전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제 영성 가운데 이것이 중요하구나라고 부각된 시점이 있었고 암송하자 주장하자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지금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 개인에게 적용시키기 시작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채널을 시청할 때 내용을 선별하고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괜찮은 채널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영혼을 간수하고 보호해야 되는 뭔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치적인 입장이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나와 견해가 다를 때 특히 내가 믿고 있는 확신한 가치관의 정반대 노선을 긋고 있는 그것을 지향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2장 9절 11절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 채널 진행자가 만약에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정신에서 위배된 어떤 은사를 사용하거나 감정을 드러내면 그 채널을 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형제를 미워하게 하는 이미 그 개인을 사로잡게 하는 허용하게 하는 자신은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분노를 드러내면서 아니에요. 그래서 미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저 사람 진영이 틀렸다 해도 그때 분노를 분석해 보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보이신 감정적인 분노인지 아니면 어둠인지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신은 빛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도 알지 못한 가운데 어둠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미움에서 생긴 어둠이 그를 눈물게 했는데도 자신은 지금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분별하고 있다라고 확신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원인이 상대방에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사람에게 미움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그 어둠에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1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가 선택하는 방향 설정은 대부분 자신을 파괴하는 경향 아니면 나중에는 후회할 길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없이 전쟁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4장 7절 잠시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법 아래 자신을 위치시킨 다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행위는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진리 아래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행위가 마귀의 역사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무서운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역공당합니다, 역공. 자, 왜 국가에 시민의 의무로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알아요? 정직한 세금?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자신이 속한 국가 법을 존중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7절에 보십시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탈세하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해요. 형통할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물질적인 풍요를 강구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고 가난을 주는 마귀를 대적하지만 여전히 이 영역에서 형통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국가법을 존중할 것을 명령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자신의 허리띠를 묶어 놓지 않고 백방으로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왜 사랑과 애정을 다 쏟은, 그래서 참 많이 수고하여 자녀를 양육했는데 왜 그 자녀가 부모와 그토록 나중에 자라서 어그러진 관계로 발전할까? 왜 그럴까요? 그 자녀가 잘못된 경우에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진리의 띠를 허리에 두르지 않고 세상에서 유행하는 자녀 양육 방식을 바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하나님의 진리 대신에 다른 부모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패턴이 그들의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하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자녀 양육 관련해서 단순하지만 강력한, 그리고 지금 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효한 어떤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다른 거 다 하는데 에베소서 6장 4절에 그 진리를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싸움에 진다니까요. 아무리 해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양육의 모든 비밀과 노하우가 이게 한 구절에 녹아 있어요. 자녀 양육의 뼈대입니다. 진리예요. 이번 주 수요일 아마 박정 집사님이 불을 붙는 어떤 설교를 준비하고 계신데 아이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요. 이 세상이라는 환경과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직접 간접적으로 심어주기도 해요. 어떤 건 가면은 좋은 부모는 야단치지 않는 부모, 좋은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사랑스러운 부모.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성경의 처방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 울리는 것 괜찮습니다. 크게 울리는 것 괜찮습니다. 심하게 야단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른인 자신의 분노나 화풀이가 아니라 어떤 원칙 가운데 행해지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의 목적으로 야단치는 행위라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건강하게 해요. 부당하고 불합리한 말은 극도로 조심해야 되고요. 인격 파괴적인 그러한 말은 조심하되 야단칠 때는 야단쳐야 합니다. 친구로서가 아니라 부모로서 제대로 야단치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행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들고 싶은 예는 이러한 것입니다. 왜 많은 예언사역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2절 잠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내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23절에 내가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영원히 결별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부터 절연되는 엄청나게 무서운 선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신 그 주님의 입술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 침몰할 수 없었을까요? 23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은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참 많이 행했는데 진리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진리의 허리띠인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두르는 작업에 시간 내지 않았습니다. 귀신 쫓겨나가는 것이 너무 신났기 때문에 치유되고 사람들이 막 기뻐 날뛰는 거에 너무 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두르는 작업에 시간 내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이단 종교의 시작은 특정한 부분에 대한 몰두에서 시작합니다. 전체 하나님의 진리 체계가 있는데 하나의 교리만을 강조하고 이를 조직화해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온갖 성경 구절을 이미 하나의 성경 구절을 꽂혀가지고 그것만 파기 시작하고 이것을 백업해주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온갖 성경 구절들을 왜곡해서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100% 공통점이 영적 편식입니다. 하나님의 전체 말씀이 아니라 영적 편식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다는 거죠. 영적 편식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영적 편식은 참으로 위험한 게 물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도 문제이지만 영적 편식은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예를 들어서 기도에 헌신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저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저는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반갑습니다. 근데 기도에 헌신한 사람이 처음에는 진짜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근데 나중에는 이 사람에게 진리의 허리띠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변질되어 나가는가 하면 나중에는 건물 지하 단칸방에 구국통일기도 이렇게 간판을 차리고 그 안에 짱 박힙니다.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여기서 속출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맨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어주셨고 깨끗한 그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지금 변질된 것을 모르고 자기 생각과 마귀의 생각들이 섞인 가운데 자기 입에서 나온다는 걸 모른 채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은 사울의 영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심판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태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왜요? 진리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영적 편식 때문에. 영적 싸움은 진리 싸움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한다고요? 어떻게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요? 진리로 구별된 존재로 보존해 주십시오.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진리가 뭔데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우리가 숙달하고 정통한 만큼 나의 무브먼트에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육신과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세, 태도, 반점이 이 진리의 말씀이 형성됩니다.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삶에 있어서 이 무브먼트가 자유롭고 긴장 가운데 밸런스 있는 벨트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벨트를 끌러가지고 이렇게 치근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는 결코 공격이 아닙니다. 나중에 공격용 무기는 여섯 번째 나와요. 진리의 검,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것은 방어용이에요. 나 자신을 온전하게, 단단하게 방비한 가운데 내가 공격을 시행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는 전부 다 방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것에 튼튼하게, 견고하게, 강력하게 완비가 된 그 사람이 한마디가 그 사람이 내 지르는 하나의 함성이 강력을 형성하고 지옥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신갑주 가운데 첫째 장비를 다루었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조명해 주시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크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들, 잘못된 생각들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차근차근 증도 밟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